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일 안보 조약을 폐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안보 조약 폐기에 관한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조약에 기초한 안보 체제는 미일 동맹의 핵심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안보 조약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 조약을 불공평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일본이 공격당하면 미군이 지원하게 돼 있지만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 일본 자위대는 지킬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이 미국 정부의 정책에 어긋난다는 점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강조하고 미국과의 동맹은 일본의 대외 안전보장의 기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공영방송 NHK는 백악관 관계자도 해당 보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사의 부정확한 사항들을 기자에게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란을 상대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열린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3국 안보지도자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 철폐를 위한 협상에 열려있다고 밝히고 이란은 열린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볼튼 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최근 고조되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에 대해 미국의 외교 대표들이 중동에서 분투하며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란은 이에 대해 귀먹은 듯 침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미국 정부가 단행한 제재에 반발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제재는 외교의 길을 영원히 폐쇄한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등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는 자국 유조선을 스스로 보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석유의 91%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얻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경우 62%, 많은 다른 나라들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그렇다면 왜 미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다른 나라들의 해상 운송을 지켜주고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모든 나라는 위험한 경로를 다니는 자국 선박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 됐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을 비롯한 중동 산유국과 다른 나라들을 잇는 세계 최대의 원유 운송로입니다. 최근 이 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일본행 유조선 등 피격 사건이 두 차례 발생한 데 이어서 미군 무인 비행기가 이란군에 격추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정선동부 제1부부장의 위상이 격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오늘 한국 국회에서 이해훈 정보위원장을 만나 최근 사진을 보면 김 부부장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리수영 노동당 부위원장과 같은 반열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겸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해 과거 김여정이 하던 현장 행사 담당을 하고 있다면서 휴대폰을 들고 동선을 챙기는 등 사진이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위상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당시 환영행사에 등장했던 것은 맞지만 정상회담 배석에서는 빠졌다면서 환영행사 자리를 보면 리형호 외무상이 당 부위원장보다 앞자리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배타적 경제 수용 내에 중국 어선들의 조업을 계속 허용할 것이라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그 이유는 필리핀과 중국이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 지역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필리핀 입장에서는 필리핀 관할이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들의 관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렉토뱅크에서 중국 선박에 부딪힌 필리핀 어선이 침몰하면서 필리핀 전역에 반중 감정이 확산됐습니다. B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 국방정보국 DNI 국장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의 친서 왕래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I guess the key question I have is what is in these two letters and what are the expectations of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한국 방문 중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준비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황해도 지역은 밤에 흐려져 곳에 따라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국방정보국 DNI 국장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비핵화 이후 북한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애슐리 미 국방정보국 국장은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슐리 국장은 이날 미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슐리 국장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내부적으로 김정은이 비핵화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여전히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 능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내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코츠 국장은 당시 증언에서 북한의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결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츠 국장의 이 같은 평가를 일축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에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매우 우호적인 친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김 위원장이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할 경우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경이적인 미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훌륭한 미래에 대해 노력해가는 걸 보기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24일 비건 대표의 방한 일정을 공식 확인하면서 비건 대표가 한국 당국자들과 만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방한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오는 30일 예정된 미한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대북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23일 북한과의 실무 협상에 당장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가운데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 기간에 북한 측과 접촉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국무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 연설에서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것만이 외교를 통해 진전할 수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 방문을 예정하면서 한반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판단하기에는 실무 협상 재개와 톱다운 방식의 지속 여부 등 좀 더 지켜봐야 할 점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북 정상의 친서 교환이 실질적인 비핵화 논의의 진전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guess the key question I have is what is in these two letters and what is the what are the expectations or why are there expectations being generated by these letters?
힐 전 차관보는 24일 비오에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 시점의 중요한 질문은 두 정상의 서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왜 이들 서한이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 내용을 알 순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에 만족감을 표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만족감이 나오기 위해선 편지 내용에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친서에 만족을 표시한 만큼 양측의 논의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편지 내용을 알 수 없는 만큼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하며 이후 서울로 이동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만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힐 전 차관보는 이런 관측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Well, the lack of preparation, I'm not sure what they'd be talking about. And I think to have a third summit, which is
당장 준비 기간이 짧고 양측이 무엇을 논의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미북 3차 정상회담은 어느 누구에게도 좋게 작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두 정상의 서한을 통해 실무 협상 재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has to happen for anything serious to move forward on denuclearization is senior level working talks.
매닝 선임 연구원은 양측이 비핵화 협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 진지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고위급 실무 회담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최근 한 행사에 참석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언급하고 김 위원장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다고 매닝 선임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서한에 만족감을 표시했다면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냐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매닝 선임 연구원은 아무런 준비가 없는 3차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사례에서 보듯 충분한 실무 협상이 없는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와 달리 외교는 실무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정상들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거듭 실무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닝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정상회담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과의 협상은 톱다운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며 매닝 연구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I don't believe in the working level meetings. I believe that you have to have a for North Korea you have to have a top level agreement.
북한과의 협상에선 최고위급에서 합의를 이룬 뒤에야 실무 차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로 가는 미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진전을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일정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두 정상의 DMZ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DMZ에서의 만남은 북한에겐 분명 유혹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북한 세 개 나라만이 참여하는 이 같은 만남이 일어난다면 중국이 불쾌해할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두 정상의 친서 교환을 비롯해 G20 정상회의와 같은 대형 이벤트 속에서도 비핵화 협상에서의 큰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have high expectations that anything will come. I think that China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미국의 회담은 통상 부분에 국한될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미중 양측의 협력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진전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제안하는 실무 협상에 나오기로 결단할 때만 가능하며 친서 교환을 넘는 실무 협상과 이후 3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방식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MZ에서의 정상 간 만남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충분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인물들인 만큼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한국 방문 중에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일 성사된다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가 됩니다. 과거 DMZ를 갔던 미국의 대통령들은 야전 상의를 입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은 모두 첫 임기 중 DMZ를 방문했습니다. 가장 최근 DMZ를 찾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로 한반도 긴장이 높았던 시점에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25m 떨어진 캠프 보니파스의 울렛 초소에 올라 쌍안경으로 북한 측 움직임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장병들에게 자유와 번영이 남북한만큼 극명하게 대조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여러분은 자유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외국어 대학 연설에서는 북한을 향해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Today we say Pyongyang have the courage to pursue peace and give a better lif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북한 정권이 평화를 추구하고 자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국정 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뒤 약 한 달 만에 DMZ를 방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역시 울렛 초소에 올라 망원경으로 북한 쪽을 바라봤습니다. 대북 강경 발언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부시 대통령은 DMZ 방문 후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전쟁을 일으킬 의사가 없고 한국도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고 우릴 위협하게 놔둬선 안 된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한 지 4개월이 지난 1993년 7월 DMZ를 찾아 판문점과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둘러봤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핵 개발에 착수한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3년 11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DMZ를 찾았습니다. 그는 DMZ에 대해 공산주의와 대치한 최전선이자 북한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지점이라며 북한과 공산 진영을 향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 검토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유화적이고 진전된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한 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언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방한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준비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는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를 소개하면서 두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29일과 30일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국경 지역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려 시도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관한 보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 직후에 나온 점에 주목하면서 시 주석의 방북은 미북 비핵화 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지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공개된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시 주석이 핵 협상에 관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시 주석이 방북을 마친 지 이틀 만에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수개월째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시 주석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김 위원장이 두 차례 정상회담과 특사와 친서 교환을 통해 쌓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며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과 관련해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전 세계는 북한이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관한 보도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결정적인 무역 상대국이자 유일한 안보 지원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시 주석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지렛대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도 시 주석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북한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 주석이 지난주 평양을 전격 방문해 김 위원장에게 핵협상을 재개하라고 권유하면서 그 대신 경제적 지원과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두 지도자 사이에 친서가 교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번 달에도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방송은 친서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당시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고 중단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반도 주변 4개국 국민들의 인식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대체로 북한에 비판적인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비교적 북한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 국민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응답자들은 나라별로 북한 문제에 관해 적잖이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당시와 비교해 현재 남북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 응답자의 34%, 일본 응답자의 45%는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더 나아졌다는 응답은 각각 30%와 22%였습니다. 반면 중국 응답자의 52%와 러시아 응답자의 51%는 남북관계가 1년 전에 비해 더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은 중국 17%, 러시아 26%뿐이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미북 관계의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미국 33%, 일본 44%, 러시아 40%의 응답자들이 달라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졌다는 응답은 각각 25%, 22%, 31%에 그쳤습니다. 반면 중국은 나머지 나라들과 대조적으로 54%가 더 나아졌다고 답했고 달라진 게 없다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습니다. 북핵 해결 방법으로 미국의 55%, 일본의 51%는 외교와 제재 병행을 선택했습니다. 외교만 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12%와 15%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외교 제재 병행과 외교만 해야 한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43%씩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69%가 외교만 해야 한다고 답했고 외교와 제재 병행은 13%뿐이었습니다. 또 북한 문제의 최우선 순위 과제를 중요한 순서대로 꼽아달라는 질문에 미국과 일본 응답자들은 비핵화, 인권, 남북관계,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비핵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남북관계, 인권 순으로 답했고 러시아는 남북관계, 비핵화, 인권,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순이었습니다. 향후 미북 대화에서 자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일본 응답자들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32%,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 30%,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18%, 북한을 지지해야 한다 2% 순으로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중국은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48%,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27%, 북한을 지지해야 한다 17%,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 3% 순으로 답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자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4개국 모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미국, 중국, 러시아는 각각 63%, 67%, 51%로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일본 응답자는 31%만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일본 응답자의 24%는 부정적이라고 답해 미국 4%, 중국 11%, 러시아 2%와 대비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영국의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실시됐다고 브뤼셀 자유대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연구팀을 이끈 이 대학 라몬 파체코 한국석좌는 대중 여론은 종종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국제사회 분쟁조정단체인 국제위기감시기구 ICG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공단 재개도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4일 BOA에 개성공단 재개가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really see a link between those two things. And I don't think reopening Kaesong Industrial Complex.
북한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어떤 양보나 포기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비핵화와 개성공단 재개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감시기구는 2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평화 과정에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다루는 당사국들 간 대화의 운전자 역할을 할 수 있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이 주는 혜택을 남북한 모두에 상기하는 긍정적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긴장 완충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 재개에 합의하면 한국과 미국이 공단 내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에 합의할 것을 압박하고 북한의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노동자 임금 직불제를 통해 노동 착취에 대한 투자가들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 미 평화연구소 선임고문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어떤 논의도 미북 간의 여러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if this is a prelude to serious engagement on denuclearization issues, then I think it is certainly worth doing it. But there has to be.
개성공단 재개가 진지한 비핵화 협상의 서곡이라면 확실히 그럴 가치가 있지만 그 전에 미국과 북한 정부 사이에 공단 재개에 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윤 전 대표는 그러면서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임금이 북한 정부의 손에 바로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불 방법의 틀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개성공단은 과거 북한 정부의 주요 자금원이었다며 공단 재개 절차를 밟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has been in the past a major source of currency for North Korea. It's something that probably ought to be done carefully and ought to be thought out.
킹 전 특사는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하려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도적 우려를 다뤄야 한다며 임금을 북한 정부가 아닌 업체가 바로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자신의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도록 하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인식하며 지출을 정부가 아닌 노동자 스스로 통제하도록 북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일부 진전되기 전에 개성공단 재개 같은 제재 해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힘들다며 비핵화 진전이 선행돼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오랫동안 북한 경제를 분석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 지불을 보장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Every North Korean worker gets paid, I would say more than they were paid, probably $100, at least $100 a month. And either in dollars, $100.
개성공단의 모든 북한 노동자가 월급으로 적어도 $100 이상을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장마당 환율인 1달러에 8천 원으로 환산해 받는 체제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개성공단 재개가 훨씬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북한 정부가 합의하면 실질적인 경제개혁의 신호로 볼 수 있다며 북한 기업소에서도 최근 자체 직불제가 시행되는 만큼 북한 정부가 결단하면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최근 워싱턴과 도쿄를 방문해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의회 의원들과 전문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우려하는 임금 문제를 현물을 통해 대신 지급할 수 있다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VOA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는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 세 곳 가운데 한 곳이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당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조사에 불응했다는 것인데 미국 정부가 실제로 중국 대형은행에 사형 선고에 가까운 조치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미 금융망 적금 차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목한 은행은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입니다. 신문은 24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최근 대북제재 위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법정 모독죄를 적용한 중국 대형은행 세 곳은 중국 교통은행과 중국 초상은행,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해당 은행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관련 법원 기록과 법무부 소송 기록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미 법무부의 몰수 소송 기록에 따르면 이들 세 은행은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 이상 돈 세탁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콩의 유령 회사와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문은 특히 중국 내 규모 9위인 상하이 푸둥발전은행 측이 미국의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에 불응해 미 법무부나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달러 접근이 차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은 자산 규모 약 9천억 달러로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은행은 미국에 지점은 없지만 미국의 달러 거래를 위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미 법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이 애국법 위반을 적용해 해당 계좌를 폐기할 수 있다고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미 정부가 실제로 이 조치를 취할 경우 처음으로 중국 대형은행을 미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시점에 미 당국이 중국 대형은행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미 법무부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대북 제재 위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중국은행 세 곳에 대해 매일 5만 달러씩 벌금을 내도록 명령했습니다. 세 은행은 중국의 은행 고객 정보 보호법에 따라 선의로 행동했으며 미중 협정에 따라 중국 정부를 통해 자료 제출 요청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벌 법원장은 중국 정부가 이런 요청에 비협조적이고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은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위기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잠정 중단했던 집단체조 공연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당 공연을 북한 관광의 의무사항으로 포함시켰는데 북한이 공연을 이용해 외화벌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북한 관영 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가 지난 19일자로 중국 여행사에 보낸 통지문을 입수했다며 집단체조 공연이 24일 재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단체조 인민의 나라 개막 공연을 관람한 후 강한 불만을 표시해 지난 10일 공연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평양은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는 공연이 끝난 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창조 성원들을 부르시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지적하시며 그들의 그릇된 창작 창조 기풍 무책임한 일본세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질책 이후 중단됐던 공연이 2주 만에 재개된 겁니다. 실제 고려여행 등 북한 관광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집단 체조 관람을 포함한 북한 관광 일정과 비용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빠른 관광 일정은 6월 29일입니다. 집단 체조 공연 좌석은 총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장 비싼 좌석은 VIP석으로 약 910달러입니다. 이어 1등석이 570달러, 2등석이 340달러, 3등석이 110달러입니다. 특이한 것은 북한 관광의 모든 프로그램에 집단 체조 공연이 필수 코스로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집단 체조 공연을 의무적으로 관람해야 한다며 사전에 여행사에 관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여행사증을 신청할 수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와중에 북한이 집단 체조 공연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도쿄신문은 집단 체조 공연 관람권 구입을 의무화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 여파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를 외화벌이 수단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관광, 특히 집단 체조 공연을 통한 수입이 벌크 캐시가 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the amount of cash that they earn here is, you know, worth too much worry. I'm sure some of it would be diverted to the military or to the government. But I'm thinking the military and the government must.
북한이 집단 체조 공연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우려할 만한 규모는 아니며 수익 일부가 군이나 당에 들어가겠지만 오히려 군과 당이 공연을 위해 쓰는 돈이 더 많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공연 수입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제재에 저촉되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미 재무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근거해 제재 결정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재 위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추측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집단 체조는 북한이 사회주의 종합예술이라고 자랑하는 북한의 대표 여행 상품으로 1970년대 시작됐습니다. 인민의 나라는 과거 아리랑과 지난해 빛나는 조국에 이어 올해 새롭게 선보인 집단 체조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란이 미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평화 관련 국제회의가 바레인에서 25일과 26일 진행됩니다.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서 이민자 어린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수용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이민당국이 어린이 수백 명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이란 정부가 미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에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5일 내각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서 백악관이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네.
로하니 대통령은 또 미국의 새 제재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하다 좌절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상당히 수위가 높은 표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로하니 대통령이 쓴 이 장애라는 말은요,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이란에서는 뭐 거의 욕설에 가까운 어감을 지닌 단어라고 하는데요.
예.
로하니 대통령이 주재한 이 내각 회의는 이란 국영 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중계됐습니다.
예. 이란 외교부가 양국의 외교 관계가 단절될 것이다 이런 위협도 했습니까?
네, 로하니 대통령의 발언 후에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무사비 대변인은 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다른 이란 관리들을 겨냥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는 양국의 외교 채널을 영구히 단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무사비 대변인은 또 무모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국제 메커니즘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란의 이런 반응은 전날이죠. 24일 내려진 미국의 제재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에 대한 새로운 추가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치는 미군의 드론 격추 등 최근 이란의 여러 좋지 못한 도발적인 행동에 따른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 이란 최고 지도자와 최고 지도자 사무실 또 다른 많은 이란인들을 강하게 타격하는 조치라고 설명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이나 그 어떤 나라와의 충돌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어떤 내용인지 좀 보죠.
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최고 지도자실 또 혁명수비대 핵심 장성 8명을 대테러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려놨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요. 또 중요한 금융 접근도 차단됩니다. 또 미국 재무장관에게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임명한 관리들, 이란 최고 지도자실에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제재로 동결되는 미국 내 이란 자산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에 대한 제재도 이번 주 후반에 단행될 예정입니다.
네, 네. 자, 이란이 신정일치 체제라고 하죠. 저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말 그대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사법부의 수장과 국영 언론 경영진 또 헌법 수호위원회와 국정조정위원회 위원,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군 장성 등 국가의 고위 요직을 사실상 모두 임명하는 권한이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적대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이 하메네이에게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형식적으로는 경제적 제재지만 이란의 체제를 부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4일 긴급회의를 가졌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만장일치로 성명을 채택하고 모두 우려스러운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도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 열어놓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제재 단행 후에 이란 정권이 핵 야욕을 버리고 파괴적 행동을 변화시키며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좋은 마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는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의회 전문지 더 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는요.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의 군사 행동을 시작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전히 군사 행동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드 타크트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표는 24일 협박하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이 계속 협박하는 한 이란과 미국은 대화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바레인에서 중동 평화 관련 국제 회의가 시작됐네요.
네,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25일과 2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동 평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 회의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트럼프 행정부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이른바 번영을 향한 평화로 명명한 이 중동 평화 방안을 공표. 하고 중동 국가들의 협력을 구할 예정입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평화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 따른 정치적 부분은 일단 다루지 않고 있고요.
예.
이번 평화 방안은 이 경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중동 평화를 위해서 향후 10년간 500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경제를 부양하겠다. 이런 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실업률과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게 이 구상의 핵심인데요.
예.
전체 투자 유치액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0억 달러는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점령지에 배정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75억 달러는 요르단, 90억 달러는 이집트, 또 60억 달러는 레바논에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구상은 이런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작 중동 분쟁의 핵심 당사자들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팔레스타인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중동 평화안의 일부 내용이 전해지면서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네.
이 팔레스타인은 미국의 구상은 이스라엘의 영토 점령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매수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역시 기업인들만 파견했을 뿐 정부 관리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면 미국의 방안에 반대를 하는 쪽인가요?
네, 그건 아닌데요.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평화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는데요.
예.
다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3일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요. 이 미국의 제안이 공정하고 개방적이라고 들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제안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이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이를 철저히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조기 총선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국내 문제 때문에 이번 회의에 정부 관리들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동의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반응을 좀 볼까요?
예, 레바논과 이라크 등 중동의 주요 국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평화 구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불참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예, 예.
이들은 미국의 중동 평화안이 팔레스타인의 일방적 양보로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국제적 지위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경 문제, 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종 요구와 같은 이 정치적 문제 해결이 우선시되어야만 평화 구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평화 과정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이 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이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그렇죠.
이들 중동 지역의 부자 나라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투자 약속을 할지 주목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경 지역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됐던 어린이들이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24일 남서부 텍사스주 클린트 국경 검문소 시설에 수용돼 있던 어린이 300여 명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VOA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과 난민재정착국에 문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 이민당국이 어린이들을 옮긴 이유는요?
네, 어린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수용돼 있다는 최근 보도에 따른 조처인데요. AP통신이 최근 수용소를 방문한 변호사들의 증언을 전했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등 아이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아이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상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아이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보도가 나오자 연방 의원들은 신속한 상황 개선을 촉구했었습니다.
어떤 어린이들이 이곳에 수용돼 있었던 겁니까?
예, 부모와 함께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오거나 홀로 넘어온 중미 어린이들입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당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는 정책을 폈는데요.
네.
예, 거센 역풍이 불면서 소송이 벌어지자 이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이민자 급증으로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게 되자 일부 어린이들을 별도 시설에서 관리해왔습니다.
네, 뭐 수용소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뭐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감찰관실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요. 이민자 수용시설의 청결과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23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요. AP통신이 보도한 열악한 수용소 시설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했는데요.
네.
하지만 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거부했다면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지난 23일 NBC 방송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직답을 피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전임 오바마 행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는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때 시작됐다고 주장한 건데요. 하지만 이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렇게 부모와 자녀를 격리한 적이 없었습니까?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요. 하지만 어린이 인신매매 등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 한정됐었다고 합니다.
제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초당적 연구기관인 양당 정책센터는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가족을 함께 수용하거나 감시장치를 부착하고 풀어주는 방식 등에 주로 의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가운데 가족 단위 이민자들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이 CBP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은요, 현 회계 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5월 말까지 33만 3천 명에 달하는 가족 단위 이민자들을 구금했다고 합니다.
예.
또 홀로 국경을 넘어온 뒤에 붙잡힌 어린이도 5만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신의주와 강계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 30도. 남포도 아침에는 18도, 낮에 30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8도. 중강 아침 최저 15도, 낮에는 30도. 강계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개성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만 다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30도. 개성 아침 최저 18도, 낮에는 31도. 사리원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장진과 풍산 지역은 아침부터 구름 많이 끼겠고 회산은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 29도. 해산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30도. 원산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9도. 청진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기온 24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7도, 낮 최고 24도. 삼전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고 서해는 구름 많이 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저녁 방송 마감 뉴스입니다. 미일 안보 조약을 폐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안보 조약 폐기에 관한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조약에 기초한 안보 체제는 미일 동맹의 핵심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안보 조약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 조약을 불공평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일본이 공격당하면 미군이 지원하게 돼 있지만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 일본 자위대는 지킬 의무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이 미국 정부의 정책에 어긋난다는 점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강조하고 미국과의 동맹은 일본의 대외 안전 보장의 기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공영방송 NHK는 백악관 관계자도 해당 보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사의 부정확한 사항들을 기자에게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란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열린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안보지도자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 철폐를 위한 협상에 열려있다고 밝히고 이란은 열린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볼튼 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최근 고조되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에 대해서 미국의 외교 대표들이 중동에서 분투하며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란은 이에 대해 귀먹은 듯 침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미국 정부가 단행한 제재에 반발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제재는 외교의 길을 영원히 폐쇄한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 부탄가스를 실은 차량을 돌진시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이 오늘 오후 승용차를 운전해 광화문의 미국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이 차량의 트렁크에서는 휴대용 부탄가스 28개를 실은 라면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당사자가 공안 검사를 사칭하는 등 횡설수설을 하고 있어서 정신질환 여부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위상이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오늘 한국 국회에서 이혜훈 정보위원장을 만나 최근 사진을 보면 김 부부장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같은 반열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겸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해 과거 김여정이 하던 행사 현장 담당을 하고 있다면서 휴대폰을 들고 동선 챙기는 사진 등이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위상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당시 환영행사에 등장했던 것은 맞지만 정상회담 배석에서는 빠졌다면서 환영행사 자리 배치를 보면 리용호 외무상이 당 부위원장보다 앞자리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 법원이 현지에 머물던 미국 시민의 국가전복기도죄로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이클 푸엉 민 응우엔 씨의 변호인단은 어제 호치민시 법원 공판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밝히고 형기 만료 후에 추방까지 명령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당국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하노이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날 언론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법원 판단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히고 응우엔 씨 사례를 주시하며 적절한 경로를 통해 계속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응우엔 씨는 베트남 태생으로 어릴 때 미국으로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응우엔 씨가 최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베트남 국민의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고 화염병과 새총으로 하노이와 호치민의 공공기관을 공격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응우엔 씨는 이 때문에 베트남 사법당국에 체포된 뒤 지난해 7월부터 1년 가까이 구속상태에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중국 선원들의 조업을 계속 허용할 것이라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그 이유는 필리핀과 중국이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 지역에서 영유권이 분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